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2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쟁 포로로 잡아온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말씀하셨죠. 한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본 내용인데 차별을 해서 상속을 하나님 정하신 대로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속을 주는 아버지 남편 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의 부인도 열어두고 차별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지금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한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이러이러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떤 상황을 가정하셨는지가 나오죠.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있긴 한데 그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한 거예요. 뭐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딸은 완악하고 패역한 딸이 좀 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자녀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가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모가 징계를 합니다.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이제 상황입니다.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일 경우에 이런 상황일 경우에 그러니까 단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18절을 보면 이 자녀가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100%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녀가 불순종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가령 부모가 우상 숭배하러 가자, 부모가 도둑질하러 가자, 부모가 죄짓고 살자 혹은 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다닐 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자 이렇게 부모가 세상적인 길로 인도할 때 그럴 때에도 부모의 말을 다 순종해야 하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 있어요.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그 부모가 행했던 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죄를 지고 패역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러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그 뒤에 보면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읽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내용인데 아주 상세하게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명령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저는 이 표현을 오래 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패역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갑니다. 끌고 성문까지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갔을까요? 말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당연히 지금 벌 주러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성문까지 가서 두 번째 누구에게 가는 거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이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왜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갔을까?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과 비슷해서 우리도 요즘도 아직 보면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집성촌들이 있죠. 친척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파별로 땅을 나눠받고 같은 지파별로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같은 가문이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 성읍 장로들은 현실적으로는 일가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없는 타지 사람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지역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인 거예요. 그 중에 어르신들인 그런 셈인 거죠. 그러면 이 일가 친척인 부모 어른이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할 때에 모질게 판단을 할까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할까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따른 대로 어디 재판받으러 가라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제 끌고 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끌고 갔어요. 20절에 보면 부모가 고소하고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20절에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고발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1번 완악하다. 2번 패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이고 패역한 사람이다. 이 녀석이 이러하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인 거죠.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행동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고발할 때 이 녀석이 1번 완악합니다. 2번 패역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도 안 듣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하는 말을 다시 부연 설명을 그 뒤에 해놓았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2번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고발을 하면서 우리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탕하게 살고 있다, 술에 잠겨 있다, 이렇게 쭉 옳지 못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뒤에 나왔던 이 고발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왜 자녀를 고발하게 되는가? 단순히 부모 말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에 이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부모 말에 거역할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인도할 경우에 이건 고발할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튼 이 두 가지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간 과정이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장로가 이제 아마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정말로 1번 완악한 게 맞고 2번 패역한 게 맞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형을 집행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 표현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건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 일로 간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쳐 죽여라 하는 표현을 보면 다 각각 여러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아마 똑같은 생각 하나 할 겁니다.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인가?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고발을 해서 자녀가 돌에 맞아 죽게끔 할 그런 부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중요한 전제점이 있다고요. 부모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고발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 이거 잘못되면 재판받고서 잘못되면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알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대로 했던 부모가 있을까? 이대로 했던 부모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죄 짓고 엉망으로 살 것 같으니 가서 죽는 게 낫지 않아?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막상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아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낫지 않나? 부모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살아있으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 졌다고 덜컥 죽여버려? 무슨 자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아니고 물론 강아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자녀가 죄 짓는다고 죽여버려? 자녀의 미래를 싹둑 잘라버려? 그런 마음을 가질 부모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부모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실행이 되었다면,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계부나 계모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튼 돌에 쳐서 죽여라.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21절 끝에 보면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 짓는 것 따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옆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그게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금방 오염이 되고 금방 물이 듭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혼자만 죽지 않고 아담까지 끌고 들어갔을까? 아담은 그걸 뻔히 알면서 왜 따라갔을까? 사람은 죄에 약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도 그것에 물들기 마련인지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정과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가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 여자 전쟁 포로를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맞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하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재산을 상속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패역한 이 자녀가 있을 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죄짓고 사는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 전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최소치만 말씀하신 것이고 한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처음에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는 뭘까요? 여자가 남편을 맞아들일 때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남자에게 결혼하고 시집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산을 상속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차별을 해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뭘까요? 자녀가 부모를 복양할 때, 그러니까 부모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남이 3분의 2를, 다른 아들들이 3분의 1을 책임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꾸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패역했죠. 그래서 부모가 속을 부들부들 썩다가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거꾸로는 뭘까요? 자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부모가 악한 경우에, 부모가 죄를 짓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심하게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부모가 딸내미를 노름빛에다가 갖다 팔아버리거나 어디다가 시집 보내버리거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꾸로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면 정반대 상황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거꾸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에서는 최소치의 경우 최소치의 내용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 아내를 잘 맞아들이면 되는가? 아닙니다. 여자도 남편을 잘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모만 자녀에게 상속을 잘 해주면 되는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부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 공적으로 처리하게 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유교사회이다 보니까 종종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남편이 마누라를 두들겨 패도,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자녀를 두들겨 패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우리 집안일 네가 뭔데 간섭이야.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간섭하지 마.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남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기가 좀 어려운,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좀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 처리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떠하냐면 가정 안에서 훈육을 하거나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풀어내거나 이것을 1차적으로 가정에 맡기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죠? 공적으로 처리합니다. 내 자녀가 패역하면 내가 내 자녀를 징계하거나 쫓아내거나 벌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성읍의 장로에게로, 공적인 장소로 데리고 가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요. 공식적인 사회에 통념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에 따라서 이 아이의 문제를 처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가급적 가정 안에서 화목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처리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성경에서는 공적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또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만 통용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일반적인 기준을 가정 안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하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 안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 혹은 갈등이 비단 지금 성경에서 언급한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배우자를 고르는 것, 재산 상속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갈등,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보냐면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으면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인을 두고 있다. 하인과 주인도 가족입니다. 그 사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지금 언급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항상 찾아야 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잘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이지, 뭐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또 힘이 센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일반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개인의 삶에서건 항상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만 지금 하나님이 쭉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그래 가정이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들대로 순종하면 이것만으로 훌륭하고 충분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모든 자녀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주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는,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사회도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여 패역한 자녀가 있을 때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패역한 자녀를 보며 그 자녀에게 형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얼마나 잘 양육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회개하는 마음을 또 자녀를 잘 섬기고 양육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자녀들인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또 효도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